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맑고 화창한 거룩한 주일,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헬라인, 유대인, 또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수구디아인, 종, 그리고 자유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종교적인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였는데요. 그러한 뛰어난 지혜를 사랑하는 머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며,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 미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 즉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12절 한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신분과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과 총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이제 자녀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뭇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신분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그들이 품위 있게 행동을 할 것이고, 또한 매사에 이제 조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너는 대통령의 아들이야 라든지 너는 대통령의 딸이다, 이런 한마디가 열 마디의 다른 행동 지침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보다 내가 학생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훈계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신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대단히 효과적인 그러한 훈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살라 또는 저렇게 살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상기시켜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의 신분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elect of God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택함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시점은 천지 창조 이전인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바로 그러한 천지창조 이전에 선택받은 그런 무리들 속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이렇게 그들의 신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고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holy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신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어로는 belov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이제 구별된 그런 자들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신분을 먼저 이렇게 말해 줌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러한 신분에 맞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말해주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말하기 전에 이미 무슨 말이 이제 들려질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사는 거 안 되는 것이죠.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거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면 그게 과연 취소된다든지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섭리가 있어서 창세전에 일단의 무리를 이제 택하였다면 그 택함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어떤 사람들을 구별해 놓았다면은 그거 역시 이제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택함을 받았다.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참 밝고 희망찬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지 비로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구원자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행위구원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죽는 순간에 잘못하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것은 영단번에 구원을 얻은 것이 되고요. 그러한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라든지 형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단번에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났고 죄의 속박에서 이제 풀려났고 완전히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는 이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 얻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 그것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완전한 구원을 얻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항상 밝고 환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밝고 이제 환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 몸 안에 내주하는 죄와 끊임없이 이제 싸우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도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공존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제 현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데요. 죄와 싸우다 보면은 가끔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죄에게 패배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불완전한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이런 불완전한 모습만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은 낙담하기 쉽습니다. 자주 죄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기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자기 자신이 자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을 자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는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쩐지 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불완전한 그런 모습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아라든지 다윗, 베드로 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간혹 죄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뭐 여러 가지 세상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의 유혹에 이끌려 가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완전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그런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단번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완전한 그런 죄와 싸우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러한 두 가지 이제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주하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넘어지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러한 두 가지 면이 공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다가 패배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죄와 싸우면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죄와 싸우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면서 때로 패배하는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그들의 신분과 위치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참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죄와 싸우며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것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다시 거두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러한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어딨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말은 이제 신분에 맞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 옷 입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무엇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의미도 이제 똑같은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성품들을 이제 닮아가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인 것이지요. 여기에 다섯 가지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다섯 가지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간단하게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런 마음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리함에 방황하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자비인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단순하게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자비는 이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 그게 이제 자비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겸손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교만했지만은, 그러나 회심을 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 되면은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덕목이지요. 그런데 이런 덕목이 점점 더 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유인데요. 온유라는 것은 그 유유부단한 성격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남에게 손해와 방해를 받더라도 분노한다든지 또 원한을 품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의 악한 말이나 행동을 인내하면서 견디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덕목들, 저 성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그들의 삶에는 바로 이러한 성품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성품 모두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우리 주님의 그런 성품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과 세리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방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인성 과부가 이제 독자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께서 대단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독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주님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풍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고요. 또 사랑이 풍성한 그런 분이시고 또 대단히 겸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거룩하신 그런 분이셨죠.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성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평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평생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칭의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점점 더 이제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화되어져 온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일평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점점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겸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보다 현재 더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일평생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 성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끝은 없다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은 완전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택한 목적과 의도가 뭐냐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한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그렇다면 그 목적에 올바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해 준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권면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일평생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중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면은 참으로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일평생 이 하나님의 뜻하시고 의도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화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